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첨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열 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이 부정적으로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너무 충격적이라 잊을 수가 없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긍정적인 사건으로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또한 잊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곧바로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설명하는 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소설, 특히 장편 소설을 읽다가 보면 사건을 쭉 사건으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그 어떤 큰 사건을 앞두고 그 사건을 설명하는 긴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약간 짜증나는 것처럼 짜증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장면들은 그 뒤에 나오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문학적 우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아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핀 이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은 그 문학적 표현으로 하면 문학적 우회에 해당합니다. 이 29절부터 나올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있게 될 이 사건을 그 해의 그 첫 시작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종종 그 교회라면 또 예수님이라면 침 뱉고 그토록 거부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고 또 1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세례까지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에게도 그날이 너무너무 감격적이기 때문에 자기는 세례받은 날을 그 자기 생일로 지키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 첫 유월절의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와 같았습니다. 또 이때에 가족 단위로 금없는 숫소나 숫양을 한 마리 택해서 그 1월 10일에 그것을 정했다가 나흘 있다가 1월 14일 날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양의 피를 우슬초 다발에 찍어서 집 좌우 문설주와 문 그 상인방에 발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그 복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간이 많고 여유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고기를 먹을 때에 띠를 띠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잡고 신을 신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쁘고 또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면 아무거나 그냥 먹고 딱 배만 채우든지 아니면 여기만 면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를 12장 1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그 양의 피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과 심판해서 면제될 사람들을 구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자손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죄인이라는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면서 오매불망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분하는 방법을 오직 피 한 가지로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태도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수긍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수긍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마침내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홉 가지의 재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의 아홉 가지 재앙은 자연적이면서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일강에 사는 개구리가 그 육지로 올라오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에 사는 모든 개구리가 한꺼번에 어쩌면 그 아마존 강에 사는 개구리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그 무트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의 집 안은 물론이고 심지어 왕이 사는 침대 위에까지 밥상 위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 탈이나 모기를 위시한 그 메뚜기 떼들이 몰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종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려오는 것과 또 그것이 정확하게 모세가 말한 그날 그 시점에 몰려오는 것은 자연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식과 같은 그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잠시의 어둠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로 하면 황사나 이런 미세먼지로 인해서 앞의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아서 틀림없이 낮임에도 불구하고 저녁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3일 동안이나 마치 밤에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캄캄한 것처럼 그렇게 날이 이어지는 것은 자연적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똑같은 애굽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온 애굽 지역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아홉 가지의 재앙은 자연적이면서도 그 정도를 과도하게 넘어섬으로써 초자연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 번째 재앙은 처음부터 초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이 처음부터 초자연적이었다는 것 외에도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29절의 마지막에 있는 그 다치심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손을 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애굽 사람들 중에는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11장 할 때 그 바로의 장자부터 누구의 장자까지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11장 5절에 보면 몇 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힌 그 사람과 몇 돌 뒤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등급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장 미천한 사람을 나타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가지고 두 눈이 뽑히고 어디서 뭐 했습니까? 감옥에서 맷돌 갈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 사사로 있다가 얼마나 비참한 지경까지 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장자를 모두 죽게 하는 것은 갑자기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11장 5절에서 이미 그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실 모세에게는 처음 소명을 주실 때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말은 말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그 과거에 썼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예, 시건이 거짓말이라는 의미인데 거짓말보다는 시건이 훨씬 더 운치 있는 번역으로 여겨집니다. 그 시건의 식자가 먹을 식자입니다. 그리고 언자가 말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먹어버려가지고 말 안 한 것처럼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말을 하고도 그 말을 자기가 그냥 삼켜버려서 그 말을 안 한 것처럼 한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그날 밤에 장자가 있는 애굽의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 어린 장남을 안고 자던 그 엄마가 아이에게서 갑자기 싸늘함이 느껴져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을 것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섬뜩한 것이 온몸을 뚫고 지나가는 것 때문에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두 형제가 잠을 자다 자고 있는 방에서 갑자기 둘째의 그 찢어질 듯한 비명 소리를 듣고 가족들이 다 일어나기도 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남이 스르르 쓰러지더니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 애굽에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밤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밤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온 그 애굽의 집집마다 그 통곡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그 지역에는 잠을 자고 있는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적막함과 고요함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대조적인 그 장면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행하게 될 정말 그때 그 사람들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는 그 통곡은 아무리 심하게 울어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상 바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바로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고 그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이미 경고했습니다. 예, 그때에 정말 당장 나가라고 예, 아니 정확하게는 어쩌면 예, 여기서 꺼져 그랬을 겁니다. 다음에 나를 보는 날이 너 초상날인 줄 알라. 예, 그랬기 때문에 사실 바로는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31절과 3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 왕이 말하는 것에 동사를 유해서 한번 보십시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여기부터 보십시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예, 우리말 성경에는 표가 잘 나지 않지만 이 일곱 개의 동사가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이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 어린 반푸르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노예들이 나가서 예배를 다 드리면 소는 누가 키우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왕이 나가라고 등을 떠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애굽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그 태양신, 애굽에서 최고로 여겼던 그 태양신 라 신의 아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은 지체하는 것 같고 때로는 정말 돌아서 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 말씀을 존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고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오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짝을 이제 전도해서 같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잘 다니고 대학에 들어가서 한동안 잘 나오더니 그 후로 약간 띄엄띄엄 하더니 그 후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5, 6년 지났는데 제가 토요일날 교회에서 무슨 그 반사 일을 본다고 그 이것저것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녁 무렵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왜 찾아왔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결혼을 앞두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가족과 얽힌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도울 수 있는 말로 하여튼 최대한 잘 도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내가 교회 전도사도 아니고 내가 또 오늘이 주일도 아닌 토요일인데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너 옛날에도 항상 토요일에 교회에 있었잖아. 예. 아,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 자리만 잘 지키고 있어도 달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다. 예. 우리가 우리의 맡은 자리를 참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뭐 좋냐, 뭐 아직도 예수 믿냐,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그네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맞닥뜨려졌을 때,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어 보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왕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리라.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한 마을에 한두 집의 장례가 났다면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도움도 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집에서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형국이었습니다. 예, 문자 그대로 온 애굽이 전부 초상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죽으로 빵을 만들어 갖고 가야 하는데 얼마나 급히 떠밀렸으면 빵을 만들지 못하고 반죽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간 떠난 것은 밀가루 반죽만이 아니었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표면적으로는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통의 세월이었고 인고의 시간이었으며 패배자의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 무능해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관심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필요했고 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자의 삶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은근 폐물을 취하는 것처럼 그들도 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 400년 동안의 봉급 또는 퇴직금과 같았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들 중에서 종으로 6년 동안 부리고 7년째에 풀어줄 때는 섭섭하게 보내지 말고 짐승이든지 곡식이든지 후하게 줘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줬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사람들이 주는 은금과 폐물을 후하게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아야 할 봉급을 차곡차곡 모았다가 한꺼번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3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웨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합니다. 가족까지 합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됐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정착했던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이렇게 많은 숫자에 참 많이 놀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400년 이상을 광야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들어갔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고 최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최강의 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그 캐나다나 미국, 그 멕시코에 사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들은 미국 어디든지 가가지고 그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서울 시민 한 200만 명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개마고원으로 갔다고 치십시다.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무엇하고 먹고 살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뒷날을 앞으로 될 일을 생각했으면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가면 의식주는 챙길 수 있을까? 혹시 외적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가족들을 보호하고 챙길 수 있을까? 예, 아무리 생각해도 밖으로 나가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였기는 하지만 애굽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의식적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다 포기하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떠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엄청난 순종입니다. 그 60만 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8절, 39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에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있었고 가축들도 있었고 얼마나 그 황급히 나왔든지 그 발효하지 않은 반죽으로 빵을 구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수많은 잡족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 잡족, 그 에레브라고 하는 말은 그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 생활 함께 했고요.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함께 이스라엘 사회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시작은 혈연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을 표현하는 말 중, 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백의 민족. 제 초등학교 다닐 때 백의 민족 이런 말들은 굉장히 훌륭한 말로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슬픈 단어입니다. 그 TV 사극에 보면 이제 흰 옷들을 입고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극이니까 깨끗하게 입고 나왔겠죠. 왜 흰 옷을 많이 입었겠습니까? 염색할 기술이 없는 겁니다. 또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흰옷이 때를 얼마나 잘 탑니까?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때에 그 선교사들이 들은 기도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게 복음과 비누를 주십시오. 복음은 우리 마음의 때를 벗기고, 예, 비누는 몸과 얼굴의, 아니, 옷의 때를 벗기지 않습니까? 외국 선교사들 와서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하면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또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단일 민족. 이것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단어로 제가 배우고 자랐는데, 뒤집으면 우리 민족은 그만큼 배타적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아마 이런 말들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현재로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이었다가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한 사람이 약 10만 명 정도 있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 120만 명. 아마 그건 공식적인 숫자니까 실제는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건지 아마 세월이 지날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습니다. 그 독일 수도 베를린에는 터키 사람들이 50만 명 삽니다.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이제 불러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터키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신문사도 있고요, 방송국도 있습니다. 독일과 터키가 축구를 하면 거의 전쟁 분위기가 납니다. 값싼 노동력 때문에 일을 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 풀어야 할 굉장히 큰 숙제로 있습니다. 프랑스 수도가 파리인데 그 외곽에는 다 그 아프리카 지역, 그 불어권 지역에서 온 아프리카 사람들이 삽니다. 중심부의 사람들은 내부로 잘 나가지를 못합니다. 역시 노동력 때문에 불러들였는데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 7월 7일에 그 런던에 테러가 있었습니다. 런던 중심부 지하철 세 곳과 이정 버스에 동시 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고로 56명이 죽고 700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자 이것은 틀림없는 알카에다의 소행이라고 생각했고 외국에서 들어온 테러범이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했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범인들은 그 파키스탄계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18살, 19살, 22살, 30살 모두 자폭하고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9.11 테러만큼이나 영국에 또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 규모로 보면 비교가 되지 않지만 이 사건이 큰 충격을 준 것은 9.11은 외부에서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고 영국에서 교육받고 영국에서 자란 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영국 사람들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도 외국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족 공동체를 넘어서 인격 공동체 또 인권 공동체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로 가는 것이 이 사회를 반듯하게 만드는 저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일반적으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지 4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서 말하는 400 또 40은 그 오랜 기간 또 훈련의 완성 기간 그 등으로 나타납니다. 또 어떤 극한의 기간.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모세의 인생 이 120년인데 그 인생은 딱 40년 단위로 3분됩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꼭 40년씩 제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도 그 40의 10배 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긴 기간 하나님께서 꽉 채운 그 훈련의 기간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는 430년이 그 애굽의 체류 기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40년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노예였지 않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그 노예들이 군사적인 힘을 갖는 것을 지배층에서는 가장 싫어합니다. 반드시 해체를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합지졸도 아닌 그 노예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군인이라고 불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군인들에게는 싸움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했고 우상과 싸워야 했고 자기 자신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 13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적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지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지의 차이만 있습니다. 또한 이 군인들이 그 싸움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잘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인들은 반드시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 없이 강한 군인이 되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잘 받을수록 그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좋은 군인, 강한 군인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결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긴장감은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고 또 그 순종해야 될 대상인 그분이 그 군인들을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의식하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나왔습니까?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나오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의무입니다. 그 예배는 뭐 주일, 수요일에 빠지지 말고 예배당에 나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표어로 삼고 있는 예배를 생활화하고 생활을 예배화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또 한국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편의주의적인 예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42절입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것은 모두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29절, 30절, 31절이 전부 밤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을 버려야 하는 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책에는 신학 공부를 하라고 명령받고 순종한 밤이 있었고요. 또 저를 제네바로 부르신 날이 있었고 이곳 100주년 기념교로 부르신 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제게는 전부 하나님의 밤이 되었습니다. 이런 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뽑힘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짐짝 사이에 숨을 정도로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권력의 맛을 알면서부터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없어지자 이제는 하나님께 물을 물어줄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급해진 사울왕은 엔돌이라는 곳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있는데 누가 천국에 있는 사무엘을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여자 무당에게 고집을 피워서 사무엘을 영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거짓 영의 저주로 말미암아 불러오게 되고 그 저주로 말미암아 사울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울이 그 엔돌에 있는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28장 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여호와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그때가 밤이었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사울의 밤입니다. 그에게는 당시까지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또 그가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밤에 취해버리자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보내시고 이 땅에 계셨던 것이 총 다 합쳐도 3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뽑힘을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런 큰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갈 때를 요한복음 13장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로라. 예, 그때도 밤이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의 밤입니다. 이 밤 이후로 가룟 유다는 다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밤은 언제나 멸망과 파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밤은 생명과 창조의 밤이 됩니다. 제가 41절과 4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0년이 바로 끝나는 그 날이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만 430년이 꽉 차는 그 날을 기다리신 것 같이 여겨집니다. 제가 제네바로 부르심을 받고 제네바로 그 제네바 한인교회로 가서 첫 인사한 날이 2001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꼭 만 6년이 지난 2007년 9월 16일에 제가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정해주신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세셨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게는 하나님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도 밤을 고르셔서 역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로부터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바로 그 밤입니다. 그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찬송가 622장 부르면 가슴이 아리고 예,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새 찬송가 사실 마음에 드는 것이 거의 없는데 유일하게 마음에 드는 것이 이 찬송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찬송가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고 제가 구입해서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이 찬송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찬송가가 왜 성탄 부분이 있지 않고 경배와 찬양의 부분이 있는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밤으로 가꾸어 가기로 결단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밤이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늘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배로, 예배를 삶으로 가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라는 것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영적인 대적이 있기에 항상 싸워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에 게으르지 말아야 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도록 처신해야 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하다가 인생을 사울왕과 가룟 유다처럼 온통 어두움으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밤,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함으로 생명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건져 올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